요한복음 51번 메시지 속 생명이 흘러넘침으로 열매를 맺음. 구원받고 주님과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나는 요한복음 15장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예를 봅니다. 50여 년 이상 이 예는 나의 뇌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부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이 나무의 가지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단지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부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속받고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화목되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각도에서 이 예를 조망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우리는 가련하고 부패하고 타락되고 심지어는 마귀적인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심오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일부입니다. 거룩한 분배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가지들이 있는 포도나무는 거룩한 분배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이 포도나무가 우주 안에 있는 유일한 유기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15장에 있는 포도나무는 작고 지방적이며 개인적인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하고 단체적이며 우주적인 유기체, 즉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삼일 하나님. 성경의 다른 어떤 책도 요한복음과 같이 삼일성을 완전히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 전체는 삼일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여기에서와 같이 실제적으로 계시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영과 함께 하시는 아들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15장에 있는 유기체는 단지 그리스도의 유기체가 아닌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이 장을 여는 말씀에서 주 예수, 곧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당신은 이 장에 그 영이 어디 있느냐고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 영은 포도나무 안에 있는 수액, 즉 생명의 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포함하여 이 유기체를 구성하는 삼일성을 봅니다. 포도나무의 유기체는 신성뿐 아니라 또한 인성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유기체가 삼일 하나님과 우리 둘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유기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 문제입니다. 유기적인 몸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유기체는 전 성경의 초점입니다. 하나의 유기체는 생명을 담고 있으며 기관들을 갖고 있는 일종의 유기적인 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5장을 단지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비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계시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은 자라서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유기적인 몸을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 꽃이 속에 들어있는 생명 요소조차도 유기적인 몸이 필요합니다. 그 씨는 유기적인 몸에 의하여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므로 완전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기적인 몸 안에서 자라 그 몸에 의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유기체이며 교회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유기적인 몸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라는 생명이시며 그 자라나는 생명에는 유기체, 즉 유기적인 몸이 필요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라 그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며 피조물들인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비록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성경에 있는 계시를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에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거룩한 초점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경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네이션 씨를 탁자 위에 놓고 그것에 경배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카네이션 씨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경배할수록 나는 더 고통을 받는다. 나를 경배하는 대신에 혼 속에 뿌려다오.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이시며 그분의 갈망하시는 것은 그분이 표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몸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유기체를 산출하는 하나님의 단계. 하나님은 이 유기체를 산출하기 위해 많은 단계들을 취하셨습니다. 창조를 통해 그분은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결국에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창조자와 구속자이실 뿐 아니라 바로 뉴마, 즉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 영 안으로 즉시 들어오십니다. 이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유기적인 몸의 부분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표현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갈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나며 그를 통해 그분이 표현되는 이 거룩한 유기체의 부분이라는 것을 본다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경배에 관한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관념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을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되시어 우리를 통해 그분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계시된 유기체입니다. 요한복음의 만유를 포함한 그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따라 복음 전파는 열매를 맺기 위한 생명의 흘러 넘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매우 높고도 심오합니다. 이것은 보통 그리스도인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흘러넘침에 의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에 만유를 포함한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느 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이 육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어린 양이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은 뱀의 형체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옛뱀을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은 단지 어린 양과 뱀의 형체 안에 계셨을 뿐 아니라 또한 하늘의 밀의 형체 안에 계셨습니다. 하늘의 밀로서 그분은 우리를 포함하는 많은 미라를 산출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는 은혜와 실제, 곧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열 가지의 의미 있는 단어들을 보았습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어린 양과 뱀과 밀알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뱀의 형체 안에 계셨으며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은 하늘의 밀알로서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기 위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이 많은 밀알들은 이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은 은혜이며 이 빛은 그들에게 실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의 부분이 되게 함. 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 비밀리에 승천하시고 난 후 그분은 같은 날 육신적인 몸을 갖고 잠겨있는 방에 비밀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어떠한 과학자나 학자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장 22절에 의하면 그분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지만 사실상 이 복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안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호흡은 이 비밀스럽고 마녀를 포함한 분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셨지만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내쉰 후에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있거라. 다음에 다시 오겠다. 젊어서 이 장을 읽을 때 나는 여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다고 말하는 기록이 없는 사실로 인해 난처했었습니다. 후에 나는 주님이 그들 안으로 호흡되셨을 때 그분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제자들 밖에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태초에, 즉 영원 과거의 그리스도는 공간과 시간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표현이신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끝에서 그분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접촉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신적인 몸을 가진 분이 닫혀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비밀스럽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지금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관한 한 더 이상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됨은 포도나무에 의해 예시된 유기체로서 거룩한 분배 안에 있는 인성을 가진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유기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기체 안으로 들어감. 아마 당신은 어떻게 이 유기체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이 살아있는 유기체는 입구가 있는 건물과 같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유기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과 이 유기체를 체험하기 위한 길을 갖습니다. 그 문은 3장 3절과 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유기체는 왕국이며 왕국은 유기체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거룩한 영에 의해 거듭남으로 이 왕국, 이 유기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생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유기체를 체험하는 길. 그 길은 4장에서 시작됩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 안에서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취해드리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지 객관적인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2장에서 주님이 경배에 관해 말씀하시며 다른 한편 생수를 마시는 것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 입증됩니다. 만일 우리가 14절과 24절을 함께 종합해 본다면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에 의해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그 영이시며 그 영은 생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생수를 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시는 것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수, 곧 그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마셔야 합니다. 그 길에 대한 다른 방면은 6장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4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한 57절에서 그분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생수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산떡이신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으며 피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6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너희의 생명 공급으로 너희 안으로 분배될 수 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흑백의 문자로 된 죽어있는 말씀을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살아있는 영이신 사신 말씀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기체를 체험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 즉 그 영을 접촉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흘러 넘침. 만일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먹고 마신다면 울른 7장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신 흘러넘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깊은 존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어떠한 흘러넘침입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수의 강에 흘러넘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받아들인 그리스도께 속한 물은 흘러나는 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하는 흘러넘침입니다. 생명의 흘러넘침은 15장이 아닌 7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7장에 있는 흘러넘침은 15장에 있는 열매 맺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흘러넘침을 갖습니다. 이 흘러넘침은 다름 아닌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 유기체의 구성 성분이며 울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흘러넘침은 울로부터 살아내어진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의 흘러넘침이 우리의 열매 맺음이 됨. 이제 우리는 생명의 흘러넘침에 의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의 부분입니다. 날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고 그분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바로 이 하나님이 나로부터 흘러납니다. 이 생명의 흘러넘침은 우리의 열매 맺음입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은 우리로부터 살아나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동료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같은 부류의 생활을 살아야 하며 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 자매는 공항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녀의 풍성한 공급을 간증한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자매의 간증에 의해 인상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단지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로부터 살아나오는 삼일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것을 간증한다면 그들은 생명의 흘러넘침으로 인상받을 것입니다. 이 흐름은 분명히 그들 중 몇 사람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 흐름으로 주입될 것이며 이 유기체에 의해 탄생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속생명의 흘러넘침에 의한 열매 맺음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 같은 흘러넘침이 있다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 안에 살며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유기체의 부분이라는 것과 삼일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풍성으로 조성되어 그분의 부분들이 되었다는 것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룩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며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의 부분입니다. 생명과 본성과 지위에 있어서 물론 그분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생수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시고 먹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에 넘쳐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흘러넘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열매 맺음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자들이 이 흐름을 영접할 것인지의 여부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자들은 그것을 영접할 것이며 거룩한 유기체에 의해 탄생된 열매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체가 증가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확산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속생명의 흘러넘침에 의해 열매 맺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